지난주에 이어 보는 이야기를 맞춤 안경이란 제목으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게 안경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돋보기, 요 아래에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글 읽을 때, 그리고 아직 먼 거리는 비교적 잘 보입니다. 그래도 먼 거리도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이 안경이 있고, 차에다 두고 쓰는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선글라스에도 그냥 일반 선글라스를 썼더니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히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밑에다가 그 돋보기를 넣어주셔가지고 선글라스를 쓰는, 그래서 그런 선글라스가 있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안경, 특별한 안경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똑같은 안경이에요. 근데 이 안경은 컴퓨터 안경입니다. 한 5년 전쯤 됐을까요? 제가 제1장로교회 행정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거만 일을 하시면서 안경점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뭐 하세요? 예, 일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냐니까요. 아예 주고 만들고 있어요. 아참 목사님, 안경을 왜 이렇게 들고 만지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냐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볼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컴퓨터 화면을 보려면은 컴퓨터 화면이 약간 위로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뒤로 제쳐서 이 초점이 화면에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하니까 고개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손을 딱 얹고 이걸 이렇게 올리면은 컴퓨터 화면에 초점이 딱 맞아가지고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로님이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보는데 그분은 거만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딱 보고는, 아유, 이거 컴퓨터 화면에다 좀 이렇게 맞추느라고 이럽니다. 목사님 참 답답하십니다. 한번 가게에 한번 나오세요. 아, 왜요? 아, 나오시라면 나오세요.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경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 안경은 전체가 돋보기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가까이 보면 좀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떨어지면 잘 보이는데 컴퓨터 화면은 어디를 봐도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화면 앞에서는 이 안경을 쓰곤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경이 세 가지나 될까요? 어떤 분들은 더 많기도 한데, 보는 대상에 따라서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병균을 연구하는 병리학자라면 현미경이라는 안경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그 안경으로 봐야만 아주 작은, 보통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병균까지도 다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망원경, 텔레스코프라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대상을 확실하게 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맞춤 안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건입니다마는 똑같은 사건에 따라 사건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낌의 차이가 아니고 이 사람이 쓴 안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20년 만에 형들을 두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요셉이 자기 동생 요셉을 못 볼까 해서 아주 자제하고 또 자제해서 형들한테 들키지도 않고 자기를 밝히지 않고 잘 넘어갔어요. 두 번째, 사랑하는 동생 요셉까지 오고 볼모로 잡혀있던 시몬까지 다 만나서 열두 형제가 만났는데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시종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 다 내보내놓고 열두 형제가 마주 앉아서 엉엉 울면서 오늘 본문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기 아주 섬세한 설명들 여러분이 놓치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하고 밝힙니다. 근데 형들은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형들은 말을 못합니다. 아, 이런 반응이 일어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2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20년 전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데 요셉이 멀리서 형들에게 오는데 형들이 먼저 봤어요. 형들이 보고 형들 가운데서 이야기해요. 야, 저기 꿈꾸는 놈 온다. 오늘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자. 저놈을 죽이고 그 다음 지 입으로 말한 그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형들이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오자 그 채색옷,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입혔던 그 채색옷을 벗기고 그리고 깊은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스스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어놓고 한참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저 멀리 애굽까지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더니 유다라는 아들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형들, 동생들 잠깐만 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네. 뭐야? 우리가 꼭 죽여야 되겠어?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까지 있겠어? 저 지금 대상들이 지나가는데 팔아버립시다. 그럼 우리 돈도 벌고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아서 좋고 애굽에 팔려가면 다시는 안 나타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일거 삼득 아닙니까? 괜찮은 의견이네. 아, 그래가지고서 대상들에게 요셉을 건진 다음에 은 20을 받고 팔아.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밑바닥 생활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만났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형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권력으로는 자기 형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그만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가 죽이려다가 팔았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우리를 죽일 수 있겠구나.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래서 말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모습을 순간 포착하고 형들에게 그 다음 4절부터 8절까지 길게, 아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더 길게 15절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좀 짧게 말씀을 잘랐습니다만은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좀 보십시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여기 말하고자 하는 요셉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용서했습니다.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 지금 여러분 벌할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자기를 돈 받고 팔아버린 사람들, 그토록 고생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그들과 한 형제임을 확인했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말문이 막히고 그들은 20년 전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회상되면서 아 이게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그들이 했던 일들, 요셉이 고생했을 일들, 그 모든 일들 그로 인해서 요셉이 이제는 원수를 갚을 거라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팔고 자기가 고생하고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해서 형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으로 보내서 고생은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단지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형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리 보내셨는데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주로 삼고 바로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애굽의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낸 겁니다. 형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형들이 그것을 받아들이 못하고 어안이 벙벙하고 아, 이 우리 죽었구나 라고 했을 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여주려고 그들 눈에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특별한 안목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추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들은 건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지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새를 쪼개지 않고 제사드리다가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요셉은 어렴풋이 아마도 제가 단언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보내는지 다시 어떻게 돌이킬지 나중에는요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내 뼈를 반드시 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기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데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17살 때 꿈꿨던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볕단들, 형제들의 볕단들이 쭉 늘어서 있고 자기 볕단이 있는데 열한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속없이 자기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그걸 듣고 얼마나 그냥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사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꿈을 요셉은 기억에 두었습니다. 아, 한번 더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했다가 또 아버지한테까지 혼나죠.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미래에 일어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꿈꾸는 자로 살았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됐을까요? 네, 우선 언어가 안 통했고요. 자기 집에서는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지위 그리고 그때 당시 야곱의 지위가 야곱이 족장 아닙니까? 족장인데 족장으로서 집에 거느리는 군 그 종들 그리고 군사만도 군인 집에서 길리운 군인만도 318명이었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 그런 부족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서 족장으로서 족장 대 족장으로 통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아들 요셉은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 당시 왕자들이나 입는 그런 옷 아닙니까?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남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종이 돼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이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 요셉이 이게 뭐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아, 이걸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일을 맡겼던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을 맡기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모든 집안일을 다 맡겼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요. 17살에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여러분, 노예가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17살, 18살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가정의 모든 사물을 다 맡은 총무가 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요셉은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잘 나가다가 주인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 감옥은 왕이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왕이 명령한 죄수들만 가둡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그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왕은 몰라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거기 들어와 있는지는 몰라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그렇게 가구에 가다 놓고 그 잊어버린 거죠. 절망적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당시 여건으로는 그래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일을 하는데 하나하나 일을 감당하는데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감옥의 전옥을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옥에서 죄수 두 사람이 와가지고서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줘서 정말로 그 꿈대로 한 사람은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면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까마득 잊어버립니다. 또 절망합니다. 아, 틀렸고. 근데 다시 1, 2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왕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꿈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그 옛날 그 꿈 꾸었던 사람, 그 풀려났던 사람이 얼른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왕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 그 꿈 해명을 듣더니요. 우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얻겠느냐. 네가 총리해라. 그때 요셉의 나이가요. 30세였어요. 문헌에 의하면 애굽에서 관리로 공식적인 관리로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30세가 딱 되자마자 요셉이 왕 앞에 갔는데 순간 애굽의 왕 다음 자리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과정들,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며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오셨구나. 이게 요셉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안경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가르쳐 주셨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의 움직임. 우리 보통 그걸 못 보지 않습니까? 아 그냥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죄 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증거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이야기.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CCC에서 한국 CCC에서 전도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간증을 하는데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이 여학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가 둘이 딱 만나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쭉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 여학생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예, 너 지금 그걸 믿니? 그럼 야, 그 예수쟁이들이 하는 이야기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거듭났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야. 그랬더니 다시 또 많이 쳐다보면서 예, 너 미쳤구나. 그러더래. 나 미친 게 아니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두 사람의 대화가 그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더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섰는데 그 길로 친구와 돌아서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안경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 느낌이고 상상이고 마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안 잡힐지 모르겠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앞으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련다. 그러니 너는 홍수를 대비해서 산으로 가서 배를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해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이 경고를 듣고 노아가 산으로 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수년을 걸쳐서 방주를 지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곧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아니한 일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본 것처럼 한순간 한순간 방주를 지어나가는 그 증거를 실제로 만들어간 그런 삶을 살아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예배 때 지금 아브라함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에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실상을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어요. 제가 신학교를 진학해야 했을 때입니다. 제가 목포에서, 전라남도 목포에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을 했는데, 동료들은 다 광주에 있는 신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선생님 한 분을 통해서 서울로 가야 한다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주로 가면 집에서도 가깝고, 또 광주에 형님이 교편을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형님 집에 좀 신세를 질 수도 있고, 그럼 좀 더 수월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근데 서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서울을 제가 가본 적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서울로 가야 된대요. 와, 너무 막연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두 달 반쯤 버티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무모했구나. 돌아가자. 그리고 보따리를 다시 싸는 날, 하나님께서 같은 방에 룸메이트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데요. 그 순간의 기적이 신학교 학생 시절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데,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손에 쥘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그걸 만지니까 확신 가운데서 움직이는 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제게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누워서 아무 생각을 하기 싫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러다 가면 어떡하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옛날에 찬양하며 부르며 용기와 힘을 얻었던 복음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고,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제가 묵상하며 결론적으로 얻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인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진다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원리를 제 삶에 적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실하게 내가 본다면 내가 왜 못 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겪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고,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구나 하는 이 확신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밝히 열려 주의 섭리가 보이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밝히 보고 밝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